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용의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소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에 보내서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남북한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예, 기자가. 맞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네. 이 2000년과 2007년에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한국에. 네. 아,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고요. 아, 한국 정부는 사실 그 이전에도 북한 측에 정상회담을 타진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오공화국 때도 김일성 북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었었고요. 또 노태우 대통령 정부, 육공화국 정부도 김일성 그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었습니다. 물론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었습니다. 날짜까지 잡은 상태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바람에 갑자기 정상회담이 무산되긴 했지만요. 특징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을 통해서 특사로 내려보내서 그것도 서울로 내려보내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사실 남북관계 해방 이후에 남북관계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물론 그 배경도 여럿 있지만 어쨌든 이번 상황은 상당히 특별한 경우라서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또 미국 등 국제사회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크게 그 노력을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렇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그 청와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을 그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 보내서 빨리 평양에서 만나자,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런 일종의 그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선 지금은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여건 얘기를 한 것은 그 과거 그 1, 2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2000년, 2007년 그때하고는 그 한반도 정세가 워낙 지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또 2007년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은 대체로 그 남북통일, 남북관계, 민족적인 관점에서 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것이 이제 주된 얘기죠. 그러나 지금 그때하고는 상당히 그 상황 다른데요. 아시겠지만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집권한 이후에 벌써 그 네 차례나 핵실험 다 합해서 그 여섯 번 그 핵실험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또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그 화성 15형 대륙간 단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북한의 핵위기가 지금 거의 뭐 최절정에 달한 이런 상황입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는 또 남북한의 그 군사력 균형을 뭐 바꾸는 건 물론이고 또 동북아 정세, 또 핵확산 체제, NPT 체제이죠. NPT 체제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그 민족 내부의 문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적인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평양에 가서 개성공단, 무슨 금강산 관광 이런 남북관계 개선만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는 그 대북 제재 압박 이런 것에 지금 한국도 미국, 일본 등과 이제 참여해서 그 대화를 마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탈하게 돼서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북한의 핵 위협은 단순히 미국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핵 문제 해결 안 하고 남북관계 개선만 얘기하게 되면은 국내적으로 커다란 그 반발 압력에 그 직면할 거기 때문에요. 문 대통령이 바로 여권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런 일종의 그 굉장히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네. 자,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무렵에 제가 북한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과 그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잘 풀려 나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평양 고려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고려 호텔 그 라비에 큰 그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이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고려 호텔은 뭐 워낙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드나드는 그런 호텔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그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 또 기념품점에 가보면 그 정상회담에 관한 그 기념 우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그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바로 그 호텔에서 엿보이고 밖에 좀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꼭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그 큰 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사실 최현기 기자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요. 2000년 그리고 2007년에 각각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지금과는 그 여건, 조건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94년에 제네바 미북 간 합의로 핵이 동결된 상태가 2000년에도 유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사실 핵 문제는 2000년에 정상회담에서는 거론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때는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07년에 가서는 그 세목을 규정하는 9.19 공동성명의 2.13 합의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틀에서 2007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13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기존 현존하는 모든 핵 이것들을 폐기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 대 행동 계획까지도 다 합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현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 무력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는 시점이고요.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한 그리고 강력한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지 않는 경우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런 조건 하에서는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언을 한 그런 그 시점까지 왔는데 과연 비핵화 대화에 응할까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그 낮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벌써 지금 지난 그 수십 년간 핵 개발을 그 해왔고요. 또 지난해 그 11월 29일이죠.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화성 15형 발사를 하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핵국가다 이렇게 이것을 그 공식으로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북한이 그 비핵화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그 나온 그 발언을 보면은 북한은 이미 핵국가가 됐기 때문에 비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꼭 비핵화 핵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군축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미국과 회담을 할 적에 미국도 핵국가고 북한도 핵국가니 서로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그런 핵군축 회담을 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이런 입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더 강경합니다. 북한은 그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는 핵 문제가 그 의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핵 문제가 얘기하려면 북한과 미국 사이나 가능하지 한국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의 이런 입장은 그 이번 평창올림픽 때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9일이죠. 그 판문점에서 그 평창올림픽 그 북한 참가를 위한 그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그 수석 대표였던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수석 대표였던 그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회담을 그만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저 회담을 안 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한 불만을 지금 드러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도 또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그러니까 핵무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배치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아태평화위원회 명의 담화에서도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서울에 김여정을 특사로 보냈는데요. 한국도 그러면 평양에 특사를 보내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해진 그 외교상의 규칙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보낸 특사의 당으로서는 부부장급이지만 자신과 직접 말하자면 혈육인 여동생을 특사로 보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북한으로서는 명목상의 국가 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최고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보냈습니다.
네네.
이처럼 특사에 무게가 있었고요.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그 북한 측의 정상회담 제안에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따라서 이제 답을 줘야 될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한 후에 답을 보낼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사의 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정부도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제안에 답을 직접 주고요. 또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특사 파견이 정상회담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고위급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특사를 보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남북관계 이런 그 추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그야말로 지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겠다는 것을 아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입장은 그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미국에서 보는 이 정상회담 제의 어떤 것일까요?
네,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 제안한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입장을 그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그 국가 정상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야말로 그 나라의 그 주권, 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 제3국이 뭐 해라 마라 이렇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그 비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또 미국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남북관계 개선만을 의제로 한 그런 정상회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 백악관 국무부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북 그 두 정상이 만나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관계 개선 무슨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개선을 논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이 해서 국제적인 지금 대북 압박 일종의 전선을 형성을 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그 남북 정상을 하게 되고 남북 개선 관계만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 같은 대북 압박, 대북 제재 전열에 상당한 균열 이런 것을 그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이고요. 그런 이유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지금 원칙적인 입장 이런 것을 그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가 최근 그 VOA에 밝힌 내용이 뭐냐면 북한 정권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그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과거의 행정부처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그 한미 간의 이 같은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 조건 이런 걸 둘러싸고 아마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미국과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똑같다 이런 것을 아예 두 정상이 확인을 할 정도로 그런데 중국은 이 정상회담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부터 남북 간의 대화와 이를 통한 협력 강화를 계속해서 촉구해 온 상황이고요. 또 이런 상황의 진전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중국 관영 매체들은 큰 관심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고요. 그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이제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인 것은 그 북한이 그 지난해 그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로는 이렇다 할 만한 도발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네.
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는 굉장히 그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 추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강경한 그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4월이 되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 또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큰 말하자면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이제 연기됐던 한미 연합 훈련이 4월이면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그 연합 훈련이 상당히 이 북한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 지금 남북 간의 말하자면 관계 진전의 기류 속에서 또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4월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그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 국방부나 한국 국방부나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현재의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다시 재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4월에 하더라도 축소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그런 보도는 아닙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지만 이것들이 잘 조율이 된다면 어떻게 한 뭐 언제쯤이나 그러면 이 정상회담이 좀 열릴 수 있을까요? 여름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약간 좀 그 분명치 않은 상황인데요. 아,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김여정 그 특사편에 보내면서 아, 빨리 좀 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빠르면 뭐 다음 달이라도 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아,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좀 여건이 조성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아, 8.15 광복절 전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그 언론은 아, 연내에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그 한국 정부가 지금 보면은 특정한 날짜 시기를 정해놓고 지금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조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것을 저 두고서 사전에 그 긴밀하게 정책적 그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쩐 특정한 날짜가 지금 저 못 바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에 가서 그 일관되게 강경한 그 대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갑자기 이 탐색적 대화 용의를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했다가 이 말을 또 한 그 당사자가 펜스 부통령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예, 그 펜스 부통령 자신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한 차례는 청와대에서 접견을 하고 만찬을 같이 한 자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스하키였죠? 아이스하키 경기를 쇼트트랙이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를 같이 관람하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다라고 했는데요. 아,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대화 때문에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북한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보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점을 얘기를 듣고 아 그렇다면은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이 대화가 남북 대화일 수도 있고 미북 간의 대화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미북 간에도 그럼 이런 종류의 틀에서는 대화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통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맥락이었죠. 그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원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대화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 이것을 협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협상과는 다른 것이고 말하자면 조건 없이 만나서 비핵화 등등에 대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해보는 그런 대화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비회담이라는 말로 국무부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북한이 원한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달라진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을 펜스 부통령 스스로 동시적인 최대 압박과 관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실 관여는 없었고 최대 압박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네.
펜스 부통령은 이제 최대 압박과 관여를 동시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북한과의 말하자면 탐색적인 대화 또는 예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음을 표명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기 기자가 뭐 덧붙이고 싶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이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펜스 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에 갔지만 한 자리에 나왔던 그 김영란 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또 김여정 특사와는 뭐 악수 인사도 안 하고 상당히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그 전용기 앞에서 그 기자와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10일 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 돌아와서 워싱턴 돌아와서 한 번 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9일 인터넷 매체하고서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태도가 바뀌었느냐 이런 건데요. 태도가 안 바뀌었다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일 태도가 바뀌었다면은 아마 그 펜스 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서울서 한 두 차례 이상 그 접촉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재 그 미북 교착 상태를 타개할 만한 어떤 모종의 그 방안, 대화와 관련된 방안을 제시를 했고 펜스 부통령이 그것을 듣고 아, 이 정도면은 그 대화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아마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으나 이 역시 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이 미국 외교의 이제 일선 수장 틸러슨 국무장관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이런 탐색적 대화는 조건 없는 틸러슨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민간단체 연설에서 북한과 첫 말하자면 대화. 탐색적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백악관의 반응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바뀐 게 없다라는 말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했고 또 그래서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요. 그때랑 생각하면은 이것이 미국 정부의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서는 꽤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틸러슨 국무장관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 직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런 변화를 기정사실화한 것인데요. 이제 미북 간의 대화가 이뤄질 언제 이뤄질지는 북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조건 없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응하면은 그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되고 그 시기는 결국 북한이 답을 하는 게 그 시기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로 방향을 전환하는 배경이 뭘까요?
예, 앞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대화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한엔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제재를 약화시키는 조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사실 북한의 핵 무력은 계속해서 그 개발되고 완성의 시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이 누차 얘기한 대로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되는 시기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이제 몇 달 안으로 다가왔다는 입장을 그렇게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가운데 군사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저지하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른바 코피 전략이라고 부르는
네.
선제적인 말하자면 제한적이고 선제적인 타격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던 일로 이렇게
네.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구상조차 없었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가용한 모든 말하자면 수단들 그것이 설득이 됐든 아니면은 강압적인 수단이 됐든 한번 이것을 사용해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주장이 이제 말하자면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백악관 내부에 말하자면 몇 주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런 결론으로 선회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비록 관여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이 뚜렷하게 이것을 지금 압박과 관여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요?
네, 대화와 협상을 그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그 분명하게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상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그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인데요. 여기서는 이것은 반드시 대화 저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북 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다시 지킬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고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대화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대화는 그야말로 비핵화회담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보기 위해서 서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좀 조건이 저 넓은데요. 대화에 대해서 무슨 비핵화가 꼭 대화의 얘기 될 건 없고, 대화는 그야말로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대로 양측의 외교관들이 만나서 뭐 날씨 얘기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해보는 뭐 이런 그 것이 이제 대화인데요. 하나 그 눈에 띄는 것이라면은 과거에는 주로 그 미국이 같은 대화 같은 협상이라도 비핵화는 안 한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상당한 좀 강경 쪽에 됐다면은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탐색적 대화,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별다른 의제가 고정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을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그러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까 하는 점인데 어떨까요?
사실 북한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고민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앞서서도 최은기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해 왔고요. 또 이런 지위를 헌법에도 이미 명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핵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주장하고 또 여섯 차례나 이렇게 핵 실험을 이어 기왕에 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대내적으로도 북한은 사실 핵 무력 완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말하자면 업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물론 그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긴 여정이 되겠지만 비핵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대화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이 응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전제 조건 없이 일단은 탐색적인 대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북 관계에서의 말하자면 큰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과연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북한의 중요한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앞서 잠깐 그 주변국 얘기를 할 때 일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14일이죠.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최대 압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이 탐색적 대화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여정 특사를 보내서 그 남북정상회담 비서를 제안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을 만들어 그 성사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14일 그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베 총리가 그 북한이 완전하고 그 검증 가능한 비핵화 전제로 대화를 할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아베 총리는 그 전화 통화를 끝난 다음에 그 기자들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특별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은 그 북한을 그 비핵화 회담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그 일종의 그 전선을 유지하면서 그 대북 압박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그 제안 내려와서 이것이 새로운 이 같은 전선의 어떤 균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도쿄, 일본 아베 정부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강제하는 것이 대화를 위한 대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에서 일관되게 일본은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의 입장이 왜 이런 건가요?
사실 일본 정부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의 그 계속되는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도발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말하자면 지지를 확보하고 높이는 그런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북한의 핵 위협을 말하자면 계기로 삼아서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을 그야말로 정상 국가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전수방위,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말하자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군사 활동을 해외에서도 펼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자위대를 말하자면 정상적인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아베 총리는 현재 그 말하자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북한의 어쨌든 비핵화라고 하는 확고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는 대화를 위한 대화,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말하자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회담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올림픽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를 좀 해보죠. 이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 팀으로 출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 결과라고 할까, 반응이라고 할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어떤 것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그 남북한이 그 단일 팀, 여자 그 아이스하키 그 단일 팀을 이루어서 출전을 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끌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이죠. 그 강원도 그 하키 센터에서 그 일본하고 경기가 있었는데요. 일본에 1-4로 패배를 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날 그 첫 골을 쏴서 그 했는데요. 첫 골을 쏴서 그 한 점을 넣었는데요. 상당히 나와 있었던 그 남북한 관광 저 남북한 그 선수 또 북한 그 응원단 또 텔레비전 시청자로부터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비록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남북 관계 또는 스포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눈길을 많이 끄는 그런 경기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소식, 또 미국의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용의를 밝힌 내용, 그리고 끝으로 평창 올림픽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